자, 오늘의 메인 주제로 가죠.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도 많을 겁니다. 미국이 지난 12월 4일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 NSS라는 거를 공개했습니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 그러는데 이거는 모든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NSS를 만듭니다. 이번에 공개된 트럼프 2기 국가 NSS는 굉장히 강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총 33페이지 분량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접속하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입니다. 물론 영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교 정책의 목적은 당연하겠지만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 외교 정책의 유일한 초점이다. 이건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근데 아래를 보면 다른 나라의 일은 그들의 활동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만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이제 다른 나라의 일은 미국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계화 자유무역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미국의 NSS,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거의 첫 페이지에 나와요. 트럼프 인사말 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자유무역이 잘못된 일이다. 과거 미국의 엘리트들은 국가이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계적인 부담을 미국이 영원히 짊어질 의지가 있다고 오판한 거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화와 소위 자유무역에 엄청나게 잘못되고 파괴적인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 중상층과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 이게 자기들이 판단하는 세계화 자유무역의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자, 이걸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 존속하고 안전하기를 원한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 이게 뭐가 특별한 내용이야? 잘 보면 그걸 위해서 국경과 이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한다. 단순히 질서 정연한 이민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럼 뭐를 원하냐?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한다. 그러니까 국경이든 이민이든 미국의 여행으로든 미국의 이민으로 들어오든 걔가 누군지를 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 지금도 있지 않냐? 지금도 있죠. 근데 지금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보다 센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대규모 이민 시대는 끝났다. 이게 소제목으로 바로 떠요.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은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과 범죄를 증가시켰으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을 왜곡했다. 국경 안보도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었어. 대규모 이민이 끝났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거. 얼마 전 미국 이민 단속국이 소말리아인들을 단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말리아 사태라 그래서 소말리아인들의 무슨 뭐 탈세나 이런 것들을 막 미국 이민 단속국이 막 검색하고 막 단속하고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할 수 있죠. 뭐 소말리아인들 단속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소말리아는 악취가 나는 국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계속해서 쓰레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미네소타주의 하원의원 소말리아 출신 오마르 씨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인물이에요. 미국 정치계에서 어떤 지금 스캔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뭐라겠냐? 저 하원의원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오마르? She's garbage. 그녀도 쓰레기야. 그 친구들도 쓰레기야. 그 사람들은 일하려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안 받을지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런 쓰레기들이 들어왔다. 라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그런 쓰레기 말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인 같은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될까? 왜 우리는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만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야 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사람 같은 사람들을 받으면 되잖아. 아니면 덴마크 사람들, 덴마크요 죄송합니다. 몇 명만 보내주세요. 아 그럼 우리가 기쁘게 받을 텐데 왜 그런 가비지 같은 나라에서 이건 좀 발음하기도 죄송스러운 그런 셔틀 컨트리라고 썼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만 이민을 받고 사람들을 받냐? 그러면서 뭐라고 아젠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실제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뭐 이민 단속하다가 막 사람 죽고 한 일이 있었죠. 단속국 직원이 총 맞아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막 여론이 불타니까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미국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트럼프 표현으로 뭐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왜냐면 아까 NSS 보셨죠. 국가 전략에서 보셨지만 완전한 통제를 원한다. 또한 바이든이 데려온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 모두 추방하겠다. 제3세계 국가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인지는 애매하지만 야 그래도 와 그러면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티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재들에게도 미국 노동시장을 개방할 수는 없다. 써있는 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주의를 핑계로 그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을 세계에 개방해서 글로벌 인재를 찾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행위는 미국 노동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며 고소득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미국인 말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인재들에게도 개방할 수 없어. 이거는 대학도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내셔널 스트레티지잖아. 국가 전략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원칙은 어디까지나 미국인들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능력주의를 핑계로 삼을 순 없어. 뭐 거기 뭐 한국인이, 거기 일본인이, 거기 뭐 영국인이, 거기 프랑스인이 성적이 더 좋은데요. 뭐 이 사람들을 어디에 뽑던지, 구글에 뽑던, 뭐 애플에 뽑던, 하버드에 들어가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인들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된다. 글로 나와 있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저 내용들이 미국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며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이익은 무엇이냐? 무엇을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거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탁 등장하는 게 뭐냐? 서반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반구가 합리적으로 안정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이민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잘 통제되고 통치되는 걸 원한다. 서반구가 뭐냐? 굉장히 익숙치 않은 단어죠. 보통 이 챕터에서 원래 뭐가 등장했냐면 과거 바이든도 그렇고 그 전 트럼프 행정 1기도 그렇고 무조건 중국이 등장했어요. 아니면 최소 러시아, 아니면 유럽,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근데 서방구가 처음에 등장한 거죠. 서방구는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의 본초 자우선인 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서쪽 방구, 한마디로 아메리카 대륙길 얘기입니다. 북부 아메리카 대륙, 중부 아메리카 대륙, 남부 아메리카 대륙. 소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는 여기가 서방구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동안 미국 외교는 어디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유럽이나 영국 이쪽으로 동쪽이죠. 아니면 더 동쪽 중국이나 아시아나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외교의 핵심 이익은 어디에 있다? 서방구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 그 말인즉슨 모든 미국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로 갈 거라는 걸 의미하죠. 이게 사실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치 NSS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유럽 아시아 중동 이제는 다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 미국이 이 대륙에 있으니까 미국이 있는 서방구 이 대륙 우리 옆에 우리 위에 그러니까 캐나다 보고 뭐 우리 몇 번째 주로 가지 않겠냐 그러고 멕시코 떼찌떼찌하고 아래 자꾸 남미 개입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왜 미국이 요즘 보면은 뭐 거의 남미에 들어가서 남의 나라 정치에 대해서 감내 나라 배나 나라 엄청 많이 하죠.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망명하라 그러고 베네수엘라하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베르 밀레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룰라와 각을 세워요. 좌파 정권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브라질 전 정권 우파 정권인데 얘네를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온두라스가 최근에 대선합니다. 대선에 뛰어들었어. 미국이. 뛰어들었다기보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뽑아라. 오른쪽을 뽑아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남미 국가에 대한 개입을 늘리느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거대한 외교에 대한 최중심 전략. 미국 중심의 세계에선 서방구가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써요. 서방구를 미국 본토의 연장선으로 간주해서 워싱턴이 일방적으로 적대적으로 여겨진 세력은 몰아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미국의 이익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조차 막아야 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용어도 있습니다. 돈로 독트린. 이게 무슨 말일까? 돈로 독트린이? 도널드 트럼프의 멀로 독트린을 합친 단어입니다. 도널드의 도를 먼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돈로 독트린. 먼로 독트린이 뭐냐? 아주 옛날에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 미국 만든다, 미합중국 만든다고 막 그럴 때 외세가 들어와서 야 우리도 좀 해볼까 했을 때 힘을 마련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외국 열강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거야. 미국에 와서 뭐 프랑스 땅, 영국 땅 할 생각하지도 마. 그게 먼로 독트린이에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먼로 독트린과 합쳐서 돈로 독트린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서방구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옛날에는 여기가 말로였는데 이게 전체가 미국의 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니까 다른 열강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거다. 라는 내용을 얘기한 그 독트린, 돈더 독트린이라 그래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보면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진 남미의 핑크타이드라고 부르죠.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계속 남미를 휩쓸면서 핑크색으로 물들였던 게 핑크타이드입니다. 거의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어진 게 남미의 핑크타이드인데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할 때가 굉장히 비슷하죠. 중남미가 원래 우파 독재 정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붕괴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쫙 잡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미국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컸는데 쥐들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핑크타이드가 왔는데 이제 이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 먼로 독트론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남들이 다른 열강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게 먼로 독트린이잖아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 조항을 원하며 시행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박았습니다. 돈노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전략의 내용을 박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저 서방구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중아메리카건 남아메리카건 비서방 국가들의 침투를 허용해왔다. 이게 중대한 전략적인 실수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국가들이 남아메리카에 가서 자꾸 무슨 계약을 맺고 거기다가 무슨 전략적인 자산을 배치하고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서방구 밖에 있는 경쟁국들, 중국이건 유럽이건 그게 왜 미국의 이익에 연관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서 뭘 해? 그러면 안 돼. 그럼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통제할 수 없다. 파나마우나 그걸 왜 중국 기업이 거기서 운영을 해? 뭐 어디 있는 리튬강산을 뭐 어디에 우선적으로 보내? 안 되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잖아. 그동안 미국은 이런 비서방구 국가들의 침투를 허용해왔어. 이제는 그럴 수 없다. 그래왔던 건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인 실수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 서방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방구에 참여 및 확장을 할 것이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을 육성할 것이며 미국의 원칙에 맞는 정부와 정당을 지원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미국과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부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그렇게 밀고 그러니까 뭐 좌파 정권이라 그러면 지금 전쟁을 일으킬 듯이 쳐들어가고 이게 다 전략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데 미국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재조정할 것이다. 왜? 미국의 이익에 맞춰 미국을 배치해야겠죠. 지금은 미국의 이익과 거리가 먼 지역에 군사를 주둔해 왔어요. 왜 유럽에 미군을 많이 둬야 되지? 왜 중동에 많이 둬야 되지? 왜 아시아에 많이 둬야 되지? 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그렇게 많이 둬야 되지? 줄일 수도 있죠. 왜? 미국의 안보와 거리가 먼 적들이야. 유럽이건 중동이건 아프리카건 아시아건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딥니까?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서방구죠. 당연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적극성을 더 확보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미군의 배치를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전략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들이 선언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 전에 트럼프는 수백 명의 군 장성을 모아놨던 거 그 축하홀대에서 했었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방구의 위협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집중력을 회복하고 있다. 남미의 좌파 정권들 지금까지는 봐줬죠? 이제는 손을 봐주겠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불법 마약 두목이다.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는 아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죠? 본토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서 미사일로 쏴버리잖아요. 심지어 마두로 암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온드라스에서는 대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온드라스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하고 아스프라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오른쪽 후보입니다. 왼쪽 후보도 있고 오른쪽 후보도 있는데 지금 동률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스프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대충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죠. 왜? 미국의 핵심이 국가가 아니니까. 서방국 국가가 아니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서방국 국가가 있으면 갑자기 트럼프가 김똘똘이를 뽑아유? 이 땡땡이는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하는 건데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과 괴를 같이 하는 정부를 밀겠다.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지 않은 정부들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배달할 수도 있죠. 자유와 평등. 뭐 굳이 원하면 이렇게 배달이 가능합니다.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바로 배달이 가능해요. 미군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서방부에 집중한다며요. 이렇게 파란색. 근데 그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의 방위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소위 말해 나토. 근데 미국의 이익에 더 중요한 게 서방부라고 지금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군사 배치를 뭐 바꿀 수도 있다며, 이쪽에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다며, 아메리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럼 서방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NSS에 따르면 미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은 심각한 곳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지난번에 그 부통령이 가서 유럽에 가서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미국 부통령이 유럽 대통령들 앞에서 신랄하게 훈계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열받은 일이 있었죠. 아니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이 와갖고 유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온갖 훈계질하고 하니까. 실제로 그게 얘네 기본 생각이에요.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유럽의 경제는 쇠퇴하고 있고 문명도 소멸해가고 있다. 유럽은 맛이 갔어. 이민정책 자유롭게 하니까 그렇게 맛이 갔지. 정치적 반대세력과 언론은 자유의 탄압. 어? 자꾸 오른쪽이 말하는 걸 탄압해. 국가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어. 출산율도 급락해. 물론 그렇게까지 급락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은 소멸해가고 있고, 놀랍게도 이게 미국의 국가 공식 전략집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럽은 20년 안에 알아볼 수조차 없는 대륙이 될 것이다. 과거의 영광조차 알아볼 수 없는 대륙.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유럽은 정신 차려야 된다. 심지어 몇십 년이 지나면 특정 유럽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아래 제가 한글로 쓴 것도 영어로 있는 겁니다. 더구나 몇몇 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민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군방력도 안 늘리고 복지나 하고 있고 현재 노선을 강화 중이야. 니들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겠어. 그 정도 경제력과 그 정도 군사력을 뭘 하려는지를 모르겠다. 이민을 많이 받으니까 유럽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문명적 자긍심도 없어질 수도 있어. 이제 완전히 뭐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런 나라. 그래서 미국은 유럽이 지금이라도 정체성을 되찾고 문명적 자긍심을 되찾고 말이야, 실패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니들은 지금 실패라고 있다 라고 적어놓은 거죠. 뭐 거의 막말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적어놨어요. 공식 전략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한마디로 유럽은 지금 비유럽인들에 비해서 잠식당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다. 늦어도 수십 년 안에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우리는 나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유럽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인종 얘기하는 거죠, 인종. 여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말리아 쓰레기 국가, 제3세 국가 얘기할 때 있지만, 아, 이제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터부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에. 비유럽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세계에서 옛날에 유럽의 그런 생각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미국과의 동맹도 미국에 대해서 어떤 호감도가 낮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나토 헌장에 쓰여있는 그대로 같은 팀인지를 이제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나토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킬 것이다. 끝낼 것이다. 나토의 확장은 끝났다. 아, 이건 뭐 러시아가 써줬나? 러시아가 써준 모양인데? 이런 꼴이기 때문에 나토가 약해지면 약해졌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나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나토의 재래식 방어 능력 대부분을 미국에서 받아가라. 우리가 이제 재래식 방어는 손 떼겠다. 그걸 왜 해야 돼? 미국의 핵심이 지역도 아닌데. 저 아까 뭐였죠? 서방구로 가야지. 2027년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나토는 203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이 받아가는 때를. 지금까지 미국이 해줬던 역할에서 발을 뺀다는 거죠. 나토 창립 이래 미국과 유럽의 협력 방식을 가장 극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줄여보면 니들 방어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얘기한 겁니다. 전쟁부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유럽이 유럽의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크라이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뭘 지원해주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해라. 게다가 미국의 한 국방 매체가 이런 얘기도 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원래 이 미국 국가안보전략 NSS 초안에는 C5 창설도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로 나왔어요. 오, 코어5라고 불리는 국가. 지금 전 세계에 코어 국가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 G7, G8. G7을 대체할 핵심 C5 국가를 만들자. G7의 시대는 갔어. C5의 시대가 만들자. C5가 뭐냐? 주요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입니다. 이게 글로벌 코어5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 매체가 얘기했기 때문에 NSS에 적혀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초안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G7을 버리고 C5로 간다는 건데 기존 G7 국가들은 왼쪽입니다.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 쭉 있죠. 러시아는 있었는데 원래 G8이었죠. 2014년에 크림반도 후루룩 짭짭하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C5 국가들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딱 봐도 뭐 인구, 대국 뭐 이런 경제력 큰 국가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러면 바뀌는 게 뭐냐? 대충 눈으로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바뀌는 게 뭐냐? 누가 빠집니까? G7에서?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가 빠집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건 어디예요? 중국, 러시아, 인도예요. 그 누가 빠지는 겁니까? 빠지는 국가들 딱 보면 유럽이 다 빠졌어요. 독일, 영국, 뭐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니들의 시대는 갔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같이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20년 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얘들 빼. 그리고 힘센 나라들. 중국, 러시아가 요즘 좀 비리비리하던데. 하여튼 러시아, 인도, 일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국가 유럽을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데로 가도 되냐? 이 자유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수호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그동안은 권위주의 국가로 가도 되냐?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 C5라는 거는 G7의 요건에는 뭐라고 돼 있냐? G7 아무나 못 들어가요. G7에 중국이 없잖아요. 중국처럼 힘센 나라가 왜 없냐?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국가여야 된다. 요건이 있어요. 부유하고 물론 경제력 있고 군사력 있고 파워 있는 나라이겠지만 민주적인 국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요건을 없애자는 겁니다. 굳이 민주적인 국가를 넣을 필요가 있나? 힘도 없는데? 새로운 강대국 영화체 코어5를 만드는데 뭐 그 국가가 민주적이건 아니건 내가 알 바인가? 내가 민주적인 국가면 됐지. 미국 입장에 그래.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NSS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정치 인연에 기반을 두지 않겠다. 와, 오직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 두 단어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다. 힘을 통한 평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힘은 최고의 억지력이다. 전통적인 정치 이념을 버려. 그건 날가 빠진 생각을 하고 있어. 힘이 있는 데하고 손을 잡아야 이익이 될 거 아니야. 미국의 최고의 이익,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가장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확산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 크게 다른 민주주의 또는 기타 사회 변화를 강요하지 않겠다. 아래는 것도 영어로 다 있는 글이에요. 기니까 제가 한글로 적은 겁니다. 우리는 통치체제가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과 사이에 모순이나 위선적인 것이 없음을 확인한다.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뭔가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게 아니고 모순이나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뭐 체제가 다르건 뭐 공산주의건 권위주의건 뭔주의건 뭔 상관 있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면 됐지. 거기에 모순이나 위선적인 게 없다. 이건 위선적인 것도 아니야. 라고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것도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해라. 다른 국가들의 자국 이익 최우선도 인정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마음대로 해. 근데 다른 국가들의 자국 이익 최우선이라는 거는 물론 이거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긴 한데 강대국이면 옆에 있는 나라를 후루룩 해도 되는 거냐? 느낌만 봐서는 마음대로 해가 라고 들리니까 안 그러겠지만 대만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러시아, 중국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그게 살 떨리게 들을 수도 있죠. 해석 여부에 따라서. 되게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죠. 원래 저 미국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는 보통 1페이지에 중국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2페이지부터 한 거의 모든 페이지에 중국 얘기가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패권 전쟁국이잖아. 패권 경쟁국. 그러니까 보통 중국을 어떻게 막고 중국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중국 얘기가 빠졌어요. 크게 감소했다. 19페이지가 와서야 처음 중국이 등장합니다. 특히 중국의 지정학적 우려, 인권 침해 이런 얘기는 통삭제됐어요. 없어요. 옛날 바이든 시절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 과제다. 이게 앞에 박혀있거든요. 지워졌습니다. 권위주의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워졌어요. 이런 거는 미국의 핵심이니까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러면 중국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학적 우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뭐 인권이나 통치체제나 민주주의나 뭐 그쵸? 뭐 지정학적 우려 이런 거는 아 중국도 중국 이익대로 하는 거지. 그런 거는 미국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아.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건 뭡니까? 경제적인 거라. 지난 30년간 미국이 실수한 게 있어. 그건 뭐냐?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제조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해서 중국이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아마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야. 이게 실수야. 왜냐하면 중국은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경제 관계 균형을 재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 회복을 위해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게 중국과의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무슨 뭐 권위주의, 뭐 민주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이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베이징과 진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미국의 이익이 되는 길이다. 지금 중국과 트러블이 있는 건 중국이 자꾸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내고 뭘 자꾸 많이 팔아먹었어요.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어요. 근데 둘이 같이 경제 관계를 균형 있게 가면은 베이징도 좋고 미국도 좋은 거 아니냐? 미국의 이익이 되는 길이다. 이거를 CNN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치와 이익 사이에 리밸런싱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가치 중심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익 중심, 국가 이익 중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유민주주의, 동맹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원라이를 위하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가치, 그쵸 뭐 인권, 뭐 도덕적 가치건 뭐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해서 뭐해?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지. 미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잖아. 가치와 이익 사이에 리밸런싱이 일어났다. 가치 중심의 시대에서 이익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극적인 변화인 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과 같았던 국가입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좋건 싫건 간에, 뭐 나쁜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내세우는 건 그랬다는 거예요. 내세우는 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CNN에서도 이걸 언급했어요. 1989년 레이건 대통령의 고별 연설에 이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보며 언덕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이 언덕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가 소위 말해 가치의 정점에 있는 도시라고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건 인권이건 뭐건 자기들은 그런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던지 뭐 세계의 경찰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뭐 수호. 한마디로 청교도 정신과 자유를 갈망하는 이민자들의 나라. 언덕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등불 같은 나라. 물론 하는 거는 바람직한 짓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가치죠. 이익이 안 되면 아니란. 가치와 이익의 리밸런싱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윈윈 협력은 중요하다. 미국이 맞는 말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미중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용의가 있다. 미국도 이익이 되고 중국도 이익이 되면 그러면 아까 전에 NSS 얘기한 거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상호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고 윈윈하자. 서로의 최고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게 옛날에 중국이 한 10년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신형 대국 관계 그런 거 있었죠. 대국끼리는 따로 하자. 조그만 나라들은 치우고 그건 뭐 자기 이익대로 하고 우리들을 잘 되면 되잖아. 뭐 이거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비슷한 내용이고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동맹국들이라면 소위 가치적 동맹국이죠. 유럽이건 대한민국이건 어쨌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니까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불가능하다. 너희들도 경제적 균형 있게 가자. 그동안 동맹이라고 그동안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뭐 봐주고 뭐 그러는 게 있었는데 똑같이 경제적 균형 있게 가야지. 왜?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거. 그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을 약탈했다. 실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인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동안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호의를 훼손하게 두지 않겠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부터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덤비는 걸 용납하는 것도 아니다. 패권 경쟁은 안 돼. 왜? 미국도 세계를 지배하려는 구상을 버렸어. 뭐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 어쩌고 하면서 전 세계의 경찰 이런 걸 버렸어. 우리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안 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세계적 또는 지역적 지배를 하는 걸 안 돼. 미국은 어떤 나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배적 위치에 오르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이 기어오르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시아 입장에선 뒤에 나오는데 그럼 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이 자기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대만을 후루룩 해도 미국은 괜찮다는 거냐? 라는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대만 해협의 어떤 일방적인 변화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후루룩 하는 걸 지지하지 않아. 오랜 선언적 정책, 지금 현상 유지, 현상 유지입니다. 선언적 정책. 현상 유지를 해라. 그럼 왜 그러냐? 대만이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 우방이어서 그러냐? 내용을 보면 대만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만이 반도체 생산도 하고 있고 남중국해가 해운 운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의 얘가 관련이 있다. 야, 관련이 있다. 야, 관련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적인 것 때문에 적의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만 사항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다. 잘못하면 중국이 패권 국가로 기어오른다면 뭐라도 패권 국가가 돼서 미국과 경쟁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미국의 이익과 어쨌건 영향이 있으니까. 다만 앞서 얘기했지만 서방구를 자기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지역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제 생각이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이. 중국 억제 비용을 미국이 오롯이 질 수는 없다. 적혀있는 글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국방비 부담 확대를 강조한다. 핵심적 이익 지역은 아까 그 서방구 그 지역이라며. 그리고 여기는 일본과 한국도 돈 써서 해야지. 거길 왜 미국이.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제1열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늘리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단호하게 지지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 이게 여기입니다. 요렇게. 중국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제1열도선인데 이게 가끔 우리나라가 뭐 안 들어간댔던 소리 하는데 대단 소리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요 선을 한국과 일본이 어쨌건 방한데 힘을 보태라는 거죠. 제2선은 이거고요. 자기들 괌 기준으로. 제 느낌엔 미국이 그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여기를 환태평양 지대니까 태평양 언저리를 방어를 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도 돈을 쓰면서 마치 유럽처럼 마치 재래식 무기를 나토가 가져가는 것처럼 그 지역을 이제 스스로 방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핵잠수함이나 요즘에 뭐 핵무기 뭐 얘기 나왔을 때 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핵잠수함도 만들라 그러고. 그런 기본적인 게 아, 알아서 해라. 뭐 돈 쓰려면 돈 쓰고. 알아서 해라. 여기 좀 방어하는데 힘을 보태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크게 늘려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지출한 국방비 불균형도 해소되길 바란다. 알아서 들리고 알아서 지켜라. 야, 핵무기도 잘하면 풀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하여튼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 끝났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가 끝났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각자의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세계 문제에 대해서 같은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 미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다. 왜? 세계 경찰이라고 이 나라 전화 들어가 문제 생기면은 다 이렇게 저 저렇게 해줬잖아. 자기 돈 들여서 어떤 전쟁에 다 개입하고 우크라이나에도 뭐 지원해주고. 왜? 가장 관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Most generous nation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문제 똑같이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다. 미국 우선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옵니다. 또 무심무심한 표현인데.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겠다. 서방구에는 하죠.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니까 남미에는 하겠죠. 중남미에는. 다른 나라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대해 불개입주의를 분명하게 밝혔다. 정당한 개입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상당히 높은 기준, 미국의 이익이라든지 미국의 안보라든지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개입한다. 옛날에 훨씬 개입 기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아, 그렇다고 미국이 평화 외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평화 외교는 해줄게. 미국의 핵심이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일지라도 평화 협상을 추진해줄게. 그게 왜냐하면 평화로 깨있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또 재편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다만 군대를 보내거나 미국에 돈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외교 이걸로만 하면 되잖아. 이걸로 평화협상 이런 거 전화하잖아요. 요즘 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싸우니까 나 럼프인데 하면서 전화해서 니들 자꾸 싸우면 관세요? 뭐 자꾸 그런 이건 입으로 할 수 있고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자원은 대통령 외교에 집중돼 있고 이는 유능한 지도력이 있는 위대한 국가 트럼프만 가능하다. 바이든 안 되죠. 야, 바이든이 해갖고 맨날 전쟁이나 이러다고 트럼프는 가면서 다 이 말이야. 핵심이니까 관련이 없더라도 아주 제네러스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교로 평화외교는 해준다. 자, 그리고 미국이 너희들의 간섭하지 않으니까 대신 해줄 게 뭐냐. 대신 미국에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마라. 초국가적인 국제기구 무슨 UN, YAA, WTO, 외국 세력, 단체 이런 거 미국에 와서 뭐 로비, 표현의 제한, 검열, 뭐 투표를 위한 이민제도 악용 이런 거 하지 마. 미국은 외부 간섭 없이 세계에서 우리만의 항로를 개척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뭐 자꾸 탈퇴하죠. 얘네. 뭐만 하면 탈퇴하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인즉슨 미국도 간섭 안 하니까 너희도 미국에 간섭하지 마라. 이제 세계화는 버려라. 제가 보기엔 이 뜻입니다. 세계화는 버려라. 세계의 공통의 문제? 알아서 하는 거죠.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이념은 단호히 반대한다.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미국을 위협하며 우리의 적들, 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기후운동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죠. 흔히 말해 여기 기준으로는 좌파가 얘기하는 이런 거겠죠. 우리의 적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재앙적인 기후변화, 탄소 중립 넷째로 그런 이념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가장 악랄한 국제기구들의 행위에 반대한다. 유엔은 꺼지란 말과 비슷하죠.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요? 그런 기구들을 개혁하여, 뭐 많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모시기 기구도 있고 WTO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런 기구들은 개혁해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천부적인 자유 제한은 용납할 수 없다. 탈급지나 민주주의 수호 뭐 이런 구실이 있더라도 절대 자유 제한은 남용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물론 자기들식 자유이긴 한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 그런 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럽이든 영연방이든 같은 우리의 동맹국들이든 누가 됐건 와서 핵심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반대한다. 석탄 캐지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엘리트 주도라고 표현하는데 엘리트 주도의 반민주적인 핵심 자유 제한에는 반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NSS가 끝납니다. 끝났는데 강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왜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가 대부분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얘네 생각이 그렇구나. 왜 우리한테 핵잠수함 풀어주고 그쵸 어디 가서 막 누구한테 뭐라 그러고 막 누구한테 뭐라 그러고 하는 게 아 이게 왜 유럽에 뭐라 그러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을 기본적인 전략을 쫙 정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치 중심에서 이익 중심의 세계 정말 적자 생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건 약간 다른 건데 이건 다른 문제 얘기하다 나왔어요. 이것도 화제가 되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결이 돼 있습니다. 그가 지시하면 그대로 실행되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단결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키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들리는데 중국처럼 단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야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단결돼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거는 권위주의인데 부러우신구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아 부러우셨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자유도 있는 건데 아, 그거는 또 원하시는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점점 더 혼란스러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